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사 돋보기. 냉철한 분석력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둔 그 첫날을 청와대에서 그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시작했어요.
네.
자, 그날 또 이 당대표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던 게 그 대통령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결국 조문 오신 야당 대표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또 핑계김에 어떻게든 경색 정국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좀 어른 가시면서 길 열어주신 것 같으니까 그냥 물꼬를 터보자 해서 좋은 의미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만났던 자리입니다.
네,
오당
네.
대표들 국회의장에 만나자고 해도 꼭 한 명씩 빠져가지고
네.
여든 야든 그러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면이 서는 거였고
네.
저녁에 같이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원래 이렇게 또 정치가 풀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고성이 벌어지고 서로 대통령이 말리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서로의 정치력과 리더십에 관련돼서
네.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뭐 그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설을 했을 때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부딪히고 대통령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래가면서 뭐가 좀 풀렸다라면 좋은데 딱
네.
소리까지만 나고 끝났습니다.
네.
부딪혀서 소리가 났으면 불이라도 좀 나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네. 조금 뭐 그런 일이 없던가 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제1야당의 지금 현재 야당의 리더격이었던 그 대표를 황교안 대표를 꾸짖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도 좋지 않고요.
네.
황교안 대표 역시 그냥 허허거리고 넘기는 여유보다는 정면을 들이받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네.
좀 볼썽사나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위 그 설전이 오갔다는 그 얘기의 핵심은 이제 선거제 개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제를 개혁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결코 이제 해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사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 도움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표를 얻는 숫자는 네. 얻은 대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작은 당, 다당제에
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1, 2위를 따지게 되면 도움 될 건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네.
선거제 개혁이 시작하게 된 것이
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두 대표,
네.
손학규 대표와 당시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냥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하면
네.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30%인데 실제 의원이 10%밖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네.
되게 되면
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거니까
네. 네.
조금 더 해주자라고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자기들은 그 손해를 볼지 몰라도 조금 더 힘을 줘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비대위원제 자체가 의미가
네.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겉으로만 봤었을 때는 도움될 일이 없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원론적인 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험난해 보이는데 네, 우리 곽동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그 좀 성과를 거뒀어야 된다라고
네.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경제에서는 50점을 벗어나기 힘들고요.
네네.
외교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평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90점 정도 줄 수 있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60에서 70점 정도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이뤄야 될 게 많다는 점에서 저는 평균하게도만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그 세월호 재수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검찰이 어제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공식 발족하고 세월호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이제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네.
이제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좀 뭐 들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진짜 마지막 수사라고 생각하고 하겠다 뭐 이런 또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겨우 규명이 좀 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왜 침몰하게 됐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네.
두 번째는 왜 구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관련된 소식을 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셋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에 대해서 특별수사단 하면서 공식적으로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소식을 통해서 그 겨우 구조되고 그 구조됐던 친구가 숨이 붙어 있었는데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이건 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봤었을 때 이게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쪽 여론은 또 이 검찰의 움직임이 그렇게 순수해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정부적 감각이 없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정무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어서 이거는 현재 여권이 좀 불편한 거라면
네.
세월호에 대한 재수사는 직전 정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수사를 할 경우 현직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반발을 받길 거기 때문에 균형 맞추는 쪽에서 세월호 쪽 그냥 건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로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순수하게 보이자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그 당시에 지휘권이 있었던 황교안 지금 대표에게도 또 이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네, 지금 예. 야권에서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네. 이런 겁니다.
네.
구조 실패 원인이다 하게 되면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있긴 했는데
네.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있던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역할이었는데 이걸 했느냐에 관련돼서 그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좀 묘연했던 7시간 얘기를 하느라고
네.
그게 좀 사라졌다 하지만 분명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를 총리하는 것, 국무총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에 벌어진 모든 일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네. 수사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자체에서 잘못된 영역들을 수사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비율이 굉장히 기소율이 낮았었습니다.
네.
이 공수처법을 얘기할 때 보면 검찰 관련돼서 0.1%만이 기소됐다. 그러니까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약 40% 정도 기소율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네.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검찰의 지금 비난을 좀 접할 수 있게 된 거는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처벌받은 공무원 숫자가 몇 명쯤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장경엽 씨께서.
그러게요. 뭐 한 10명 안팎일까요?
국민들은 대충 언급됐던 게 7명에서 10명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처벌받은 건 딱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네.
관련됐던 관계 기관에서 물론 해경이 해체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람 공무원은 딱 한 명뿐이라는 거. 이건 뭔가 우리 사회가 좀 즉 건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좀 당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세월호 재수사 관련돼서 지금 부모들의 마음은 아프다거나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 현직 의원들이 지금 여전히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의원으로 지금 마지막 20대 임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구조 실패나 특히 이 당시에 국민들이 분개했었던 것은 그 거리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 앞에서 폭식 투쟁이라는 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밥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회방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왜 구하지 못했고 왜 보도가 안 됐고 왜 침몰했는가 이 세 개 외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수사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꽤 많은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총선에 관해서
네.
자 이제 그 총선 대선 주자 예, 이 호감도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나오려면 예. 일단 내년 1월 중순 이전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렇죠.
현직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그만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점잖게 말하고 또 경색돼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도 있는 제1특파원 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방위를 하다 왔고 지금 현재 야권에 이렇다 할 만한 대전 주자가 없이 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을 내려했던 황교안 대표와의 그 가상 선호도 조사를 보게 되면 두 배 이상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출마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도 있는데 워낙들 많은 원래 여당에는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네.
그중에 단연 두드러진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빠르면 12월 혹은 1월 초에는 그 국무총리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또 야, 이게 뭐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다. 대통령 덕을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뭐 또 이렇게 한마디 했던데요.
네, 그 양정철 원장의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앞뒤 맥락이 잘린 채로 너무 많이 소개가 돼가면서 사실은 좀 오버해서 읽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지금 개헌은 총선 공약 내일에서 민의를 따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앞뒤만 딱 잘라놓으면 대통령이 또 개헌 뭐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거든요.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내년도 국회 연루가 앞으로 4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있는 것처럼. 지금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낙하산 인사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 양반이 총선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지 실제 끌고 가는 것들은 민주연구원에 설계를 할 뿐이지 그 이해찬 대표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과할 정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마디 다 했다가는 정말 모든 게 총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 원장의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청와대 출신이 나와서 다 총선 넣어서 된다 하게 되면 청와대는 인식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의 눈이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양정철 원장한테 쏠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누가 누굴 만나고
그렇죠.
어떻게 공천이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 원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천 시스템을 확립이 돼 있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힘든 일인데요. 선거가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어떤 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되고 각각에 대한 비중 예컨대 여성과 신인과 장애인에게는 기회를 좀 더 넓게 줘서 정치 신인이 여기에 해당될 경우 최대 25% 가산점을 받아줄 수 있게 돼 있다라던가 내지는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정치 얼굴들은 좀 불리하게 된다든가 기존에 한 30% 정도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 룰을 확정했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쪽이니까요. 아마 이런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추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일찌감치 룰을 정해놔서 좀 편안한 입장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룰을 하든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에서 해당되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차분하게 있겠다가 아니라 경선에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당을 옮겨볼까 이러면서 바른당 예컨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이쪽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